신명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자, 우리가 정탁본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탁본 사건을 굉장히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신명기 내용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을 하는 내용이었죠.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이렇게 해서 정탐꾼을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모세가 그 제안을 좋게 여기죠. 그래서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땅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이었다.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오늘 나눌 26절부터 내용은 이와 같은 정탐꾼들의 보고가 다 있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 이후에 정탐꾼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가 내용이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고 두 번째는 모세가 보인 반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26절에서 2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살펴보게 될 29절이 33절은 모세가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해요. 한 가지를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본문을 좀 엄밀하게 꼼꼼하게 읽다 보면 한 가지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애당초 목적은 정탐꾼을 파송했던 목적은 두 가지를 살펴보기 위한 거였거든요. 첫 번째는 그 땅이 좋은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길로 올라가고 어떤 성읍을 공략해야 하는지 전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올라가서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한 가지만 보고를 했죠.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좋았다. 그래서 그 땅과 관련된 보고만 나오고 두 번째 보고 항목 그러니까 성읍들은 어떠한지 어떤 루트로 전쟁을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전쟁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된 보고는 안 나옵니다. 그럼 그 보고는 안 했는가? 그건 아니고 하기는 했는데 좀 부정적으로 했죠. 그래서 지금 읽은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고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는가 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지금 이 정탐꾼들이 했던 두 번째 보고 내용, 전쟁과 관련된 그 보고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로 지금 곧장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보고 내용이 더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생략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를 두 가지를 했단 말이죠.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그 땅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전쟁 계획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반응도 두 가지에 대해서 나와야 되겠죠. 하나는 그 땅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다. 또 두 번째는 전쟁 계획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다.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보고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미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좋은 땅이다. 이 보고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땅은 진짜로 적과 꿀이 흐르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시네. 혹은 다 일어서서 박수치고 환호를 하거나 아멘으로 화답하거나 이런 반응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묘하게도 보고는 두 가지 해야 되는데 1번만 보고 한 거고요. 반응도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1번 반응은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 계획 수립과 관련된 반응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별로 아름답지 못한 반응인데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 그리고 정탐꾼이 됐던 보고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6절 간단하게 평가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지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아주 간단하게 평가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반응을 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보였던 반응의 행동입니다. 이건 정탐꾼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록을 먼저 남겨두는 건 누구나 다 실수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여 몰라서 맨 앞에다 딱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좋은 반응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딱 집어넣은 거죠.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지금 기록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세부적으로 보면 했는데 첫 번째 반응은 2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것.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은 원망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원망을 했는가? 세부적으로 써놨죠.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부정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부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이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걸 출애굽시켰잖아요. 기적을 행해서 출애굽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역사 베푸시고 그래서 구원을 행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갖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이 다 기적을 보고 있으니까 감탄하고 놀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과거에 벌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다 싸잡아서 우리를 지금 여기서 죽이려고 그렇게 끌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망한다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여지껏 받았던 모든 은혜를 깡그리 다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그런 거야. 또 우리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때 그런 은혜 베푼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과거에 아무리 은혜를 베풀었어도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차라리 기적을 행하지 말고 지금 나를 좀 먹고 살만하게 살만하게 해주시지. 그때 기적을 행해주신 결과로 내가 지금 죽게 생겼잖아.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받았던 모든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반응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반응을 할 때 어떠한가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때 잘 됐던 거, 그때 흥했던 거, 그때 기적을 행했던 거 하나님이 다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하나님 나 너무 미워. 이런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여지껏 인도하셨음을 다 부정하고 나도 하나님이 미운 그리고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찬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이게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 마음만 품은 게 아니라 두 번째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불신앙의 반응은 낙심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거.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꿔 표현하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원망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면 과거를 향한 마음이라면 낙심한다는 건 미래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낙심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사실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출애굽시키셨고 여지껏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야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냐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민하는 건 우리 이제 가나안 들어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가나안에 갔다간 죽게 생겼다. 그냥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종으로 살던 게 낫지 않아? 이러면서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인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선명하게 알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낙담이 되니까 아, 나 그건 못할 것 같아. 그냥 돌아가야 되겠어. 종으로 살던 게 좋아. 애굽이 좋아.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낙담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팽개치는 겁니다.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는 거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낙담했던 것을 보면 이유가 나오는데 28절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쭉 얘기한 거예요. 성읍들, 아, 우리 그거 정복 못할 것 같아. 거기 아낙 자손들이 있어. 전쟁을 아주 잘하는 키가 큰 사람들이 있어. 숫자도 많고 백성들이 우리보다 다 훌륭해. 우리가 무슨 재주로 거기 가서 그들을 정복을 해. 우린 못해. 이러면서 현실만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세상적인 시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낙담을 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약속하신 거 이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겠다. 아, 그건 거짓말이지.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 그건 불가능해. 이러면서 낙담하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불신앙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으로 반응했어요. 믿음이 없다는 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원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낙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보였던 옳지 못한 행동이었던 거죠. 좀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믿음을 갖는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건 지금 이스라엘 보인 것과 정반대입니다. 원망하는 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지금 가나안 앞에 왔잖아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야, 여지껏도 구원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여지껏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베푸시는데도 감사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또한 낙담하는 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담대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놓고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겠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담대함을 품는 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여지껏 지나온 과정들을 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기억하고 담대함으로 행하는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뭐 내용 자체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쉽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꼭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을 한두 가지 다시 반복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소식을 들었잖아요. 좋지 못한 소식을 들었지만 불리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기회로 그냥 허비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것인지 불신앙으로 선택할 것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내 본성이나 내 마음이나 세상적인 판단이 자꾸 불신앙 쪽으로 치우칠 때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과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 본성은 자꾸 원망하고 낙심하는 쪽으로 가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봐 이러고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는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을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죠. 여지껏 살던 것과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저질렀던 죄가 뭔가요? 원망하는 거였죠. 그리고 낙담하는 거였습니다. 계속 똑같이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고 있는 내용은 처음 보는 장면이 아니에요. 여기 오기까지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뭔가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애굽의 무덤자리가 모자라서 여기까지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 애굽에서 먹고 살 때는 편안했는데 계속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였던 불신앙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를 살펴보고 아, 나는 불신앙적으로 행동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야.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많이 젖어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늘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또다시 내가 그런 세상적인 반응,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지 못해요. 누가 봐도 지금 현실이 안 좋잖아요. 기도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선택을 안 합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정탐꾼을 보내보자 이러잖아요. 기도하고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요? 그거를 넘어서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넘어설 수도 있고요.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한 거예요. 쉽고 평안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탄하게 누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 기도하고 인도함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해버리고 끝내버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애당초 처음부터 길을 잘 들어섰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몇 번 지금 이미 한 두세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때 정탐꾼을 보내겠다는 결정을 한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후에 돌아서서 믿음의 선택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지 이게 좀 되는데 처음부터 상황을 보자, 현실을 보자, 이성적인 판단을 하자 뭐 이렇게 하고서는 무언가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처음 첫 출발이 세상적인 판단 때문에 시작된 거였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마음 싹 굳혀먹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세상적인 길은 가는 게 아닙니다. 첫 걸음을 거기에다 들여놓지를 말았어야 돼요. 정탐꾼을 보내지를 말았어야 돼요. 근데 정탐꾼을 보내는 바람에 이 사단들이 다 난 거예요.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어느 루트로 여행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가자 하면 하나님이 가져가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췄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에도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가는 거고 어떤 루트로 갈지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듣고 가면 되는데 괜히 좀 좋지도 않은 머리 굴리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정탐꾼 보내겠다고 했다가 결국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기는 애당초 처음부터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부터 믿음의 길을 선택하자. 불신앙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을 선택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믿음의 길로 어떻게든 반응을 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사소한 무언가를 결정할 때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좋겠고 혹여 처음에는 세상적인 길을 선택해야 할지라도 반응하고 행동할 때라도 돌아서서 돌이켜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담대함으로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오늘 이 순간까지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 낙담할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며 말씀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또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확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처럼 원망하거나 낙담하는 모습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여 감사하며 담대함으로 행하는 모습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